지금까지 한 14년 반 정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강해를 했습니다. 지혜문학,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다음에 아가서 이 부분은 사실 좀 강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서 미루고 하다가 욥기를 이제 한번 전체 강의를 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해 이제 잠언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전도서를 이제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도서가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장을 한 장당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이제 12번을 이제 강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서는 영어 책 이름으로는 프리처 이렇게 돼 있어요. 선포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 본인이 경험한 모든 것을 근거로 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이와 같은 기록이 이제 전도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난해해요. 그래서 구조를 여러분과 제가 잘 이해를 해야 그래야 5장, 6장 이렇게 쭉 나가면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서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2장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삶이 무미건조하다. 똑같은 게 반복이 된다. 지금 산 사람이나 천년 전에 산 사람이나 2000년 전에 산 사람이나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이런 말이 이제 전도서 시작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본인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쭉 살았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솔로몬의 말년에 이 기록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혜가 헛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솔로몬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재물,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명성, 이런 걸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도 헛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100%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러는 가운데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100% 죽는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문제. 이렇게 솔로몬이 결론을 내리고 3장에서 10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이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11장, 12장에 가서 인간의 문제 해결책이 세 가지가 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고 사는 것. 이세 가지가 인간의 의무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4장을 공부했어요. 솔로몬이 직접 실제 사람들이 사는 여러 장소를 갑니다. 시장도 가고, 그 다음에 재판정에도 가고, 또 본인이 살고 있는 그 궁전 안도 이제 살펴보고, 사람들이 다니는 이러한 그 대로, 작은 길, 이런 길에도 가보고, 이러면서 실제 사람들이 정말 어떠한 일을 겪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살펴보면서, 인생이 본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정과 협력이 즐거운 그런 그 인생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요소다. 4장 9절에서부터 12절은 참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성경에 이게 좀 빨간 줄을 좀 쳐놓습니다. 제가 좋아하는데, 거기 이제 9절, 10절, 11절, 12절을 제가 이제 빨갛게 이렇게 좀 줄을 쳐놨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해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겠지만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기 때문이라.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지만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어떤 사람이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 사람과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8절에 고독하게 사는 어떤 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두 사람, 그것보다는 하나 더 해서 세 사람. 제가 지난주에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삼겹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정과 협력, 좋은 부부관계, 또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니까 교회 지체들하고 잘 지내는 거, 또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거, 우리 일가 친척들하고 잘 지내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요소다.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그릇된 예배와 올바른 예배, 그 다음에 타인의 것을 강탈하지 말라. 여기 주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 재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행복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인생에서 돈 문제를 뺄 수가 없잖아요. 어느 면에서 다 돈 때문에 아이들도 다 학교에 보내고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이제 그러고 이제 살고 있거든요. 또 유대인들의 경우,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경우 예배를 또 인생에서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예배드린 이런 문제, 이런 것이 우리 삶의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5장에서 돈과 관련된 거, 또 종교 의식,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예배가 정말 어떤 것이 올바른 예배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인생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는 길도 여러 가지고 자기 길을 망쳐서 가난하게 되는 길도 여러 가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위열심 목사님의 전도서 강의, 그 다음에 메인 아이디로 푸는 전도서, 그 다음에 매튜 헨리, 이런 분들의 그 주석을 이제 제가 참조를 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에게 전도서 5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에서 7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이런 말씀,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그 당시에도 많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4장에서는 솔로몬이 네 군데를 갔다 그랬어요. 법정을 가봤습니다. 시장에 가봤어요. 또 길에 나가봤어요. 또 왕궁을 이제 방문했습니다. 여기 5장은 연이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솔로몬이 직접 방문하고 본인이 실제로 본 것을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황금의 집을 지었어요. 그것도 사람이 이렇게 건축하는 그런 설계 도면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와 같은 그 설계의 그런 양식을 가지고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이런 그 건축 기법, 그 다음에 건축 재료 이런 걸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그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성전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부지런히 사람들이 들락날락합니다. 성전에서 들락날락해요. 찬양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성전 그 앞에 가면 뭐 성막과 마찬가지로 번제헌물 제단이 있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제 희생물도 갖다 이제 드리고 또 그 앞에서 하나님의 집이니까 서원 기도라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맹세코 이 일을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면 뭐 이렇게 하면서 서원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솔로몬이 본인이 직접 지어놓은 그 성전을 이렇게 방문해서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뭐냐, 이렇게 성전을 부지런히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신실한 사람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 다시 말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형식을 갖추고 흉내만 내지 본심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배를 드리고 성전 밖으로 나갈 때 오히려 그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된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누리고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본인은 기쁘다 그러고 다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 오히려 그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가 되는 이렇게 예배 드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를 이제 직접 보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예배당에 들락날락 하는데 그 들락날락 하는 게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 보실 때 복이 되지 않고 사람들의 눈에만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의 죄가 뭐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존귀, 존경, 그 다음에 영광을 빼앗고 있는 거예요. 위선을 행하고 있어요.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 눈을 봐야 되니까 내가 지위가 이 정도가 있는데 이 정도 희생물은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 가서 그 당시로 얘기하면 성전에 가서 희생물도 뭐 좋은 거 이렇게 잡아 드리고 다 하는데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체면치레 내가 안 하면 안 되지 내가 국가에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데 아니면 내가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르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솔로몬이 직접 이제 접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 특별히 21세기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에서 이와 동일한 일이 생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조금 다르다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본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락뮤직을 하고 뒤로 쓰러지고 그렇죠? 번영복음에서 복을 달라 그러고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가증함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내 뜻을 이렇게 기도라든지 뭐 찬양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이러한 그런 그 예배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온 세상에 만연돼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 예외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나 또 여기 같이 예배드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렇게 공예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 눈에 보이잖아요. 공예배는 사적인 예배는 보이지 않지만 공예배는 사람들 눈에 보이거든요. 내가 정말 흉내만 내고 있는가 아니면 진실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역시 솔로몬 당시에 이런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을 많이 하신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 박사들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을 성경은 위선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혹시 교회에 와서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게 위선자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잘 해보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지 않는가 기도를 이용하지 않는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이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고 내 욕심, 내 욕망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여기 솔로몬이 주는 그 말씀이 오히려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좀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성경 기록에 따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 행위예요. 예배는 영어로 worship 이렇게 돼 있어요.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은 worth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SHIP가 붙은 거예요. 가치가 있는 분에게 그분에게 합당한 가치를 이렇게 매겨드리는 게 그게 예배예요. 또 영어로는 예배드리는 걸 서비스라 그럽니다. 오늘 썬데이 서비스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다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썬데이 월십 서비스 이렇게 얘기해요. 서비스가 뭐예요? 봉사하는 거잖아요. 내 모든 걸 가지고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치가 있는 존재, 내 삶에 정말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를 정말 그 가치에 상응하게 이렇게 예우를 하는 거, 이게 예배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놓고 그리고 직접 그 집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량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공예배를 우리가 이제 드릴 때 우리가 옷차림도 있고 그날 찬양하는 것도 있고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도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저도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듣기도 하고 이런 그 공예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드러나 있는데 공예배 때 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의 속 중심이 무엇인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모든 게 어우러지면서 한 가족 아니면 한 개인 그거의 모든 내부가 다 드러나는 게 그게 공예배다. 그래서 여기에 겉과 속이 다른 이런 공예배를 우리가 드리면 안 된다는 거. 이걸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넌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내 발을 지키고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이 희생물만 잔뜩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악을 행하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갖다 많이 드리고 그리고 뭐 요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그렇게 이제 착각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양을 끌고 오거나 소를 끌고 오거나 교회에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이런 희생예물은 장차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표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런 희생물을 죽였지만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단 한 번 영원한 희생 제물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한 번에 일시에 다 만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양이나 짐승을 끌고 오지 않습니다.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래서 영적인 제사장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된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의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런 어린 양이나 짐승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 살아있는 거룩한 그런 희생물로 드려야 된다.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다. 여기 나와있는 섬김이 서비스예요.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희생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올 때 단정하게, 일단은 겉모습부터 단정하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는 모든 절차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단정하게, 정말 우아하게, 고상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자, 또 어떤 것이 우리의 희생물이 될 수 있냐? 헌금이 우리의 희생물이 돼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거, 그 아끼는 것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희생이거든요. 자, 또 어떤 것이 있냐?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가서 보니까 찬양하는 것, 그 다음에 선한 행위를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희생예물이다. 시편 51편 17절에 가서 보니까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우리의 깨어지고 부서진 정말 어느 면에서 가난한 영, 그걸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내어놓는 것, 이것도 희생물이다. 또 시편 141편 1절 2절 가서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갖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그런 희생물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가서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있냐?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이거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듣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기상 15장 12절에서 23절 거기 가서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개역성경의 표현에 따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거기 제사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희생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큰 희생을 드려도, 아무리 큰 거, 돈을 수십억을 가져다 놓고 뭐 헌금을 하고 해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가 없으면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순종의 자세가 없이 큰 희생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이걸 받아줄 거야,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을 내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예요. 무언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 눈에는 엄청난 것 같은 것 같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이걸 받아주시겠지. 속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거를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뭐 주님을 위해서 선을 행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게 참 엄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오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절에서 이제 3절에는 부주의하게 기도하는 거, 솔로몬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입 밖으로 기도를 막 쏟아내요. 경솔하게. 이거 보고 솔로몬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 하나님 앞에 말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급하게 막 쏟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정신이 똑바로 이렇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옛날 식으로 얘기하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교도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을 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 말수를 적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본인이 직접 드렸던 이런 기도, 가서 이렇게 보시면 기도가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뭐냐,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거예요. 그 질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성경 말씀에 맞는 그런 기도인가, 이거를 잘 생각하고 입을 벌려서 기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증함이 될 수 있다.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는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 알려지느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꿈 어떤 사람들이 많이 꾸냐,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누우면은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깊은 잠을 못 자니까 자꾸 이런저런 꿈이 이렇게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성급하게 하는 사람, 조급하게 하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밤새 꿈 꾸면 제대로 일하겠어요 그 다음날? 그렇죠? 숙면을 해야 그 다음에 일을 할 텐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지 말고 짧게 하더라도 진심으로 정신을 올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를 신중하게 맑은 정신으로 해야 된다. 청와대 우리의 대통령이 이제 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기회가 와갖고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에게 무엇을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갖게 됐다. 그럼 여러분 대통령한테 가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신중하게 이야기하겠어요? 그 앞에 가서 우리 그냥 보통 때 하는 것처럼 그냥 막 말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걸 의지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앞에 가서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보다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기도, 똑같은 거, 이거 안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7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더욱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뭐 방언으로 뭐 밤새 기도했다 그러고 뭐 기도했냐 그러면 영이 기도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맑은 정신으로 기도해야지 쏠라쏠라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그걸 만들어 놓고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의 선조들이 그렇게 그런 기도 하면 안 된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그 후예들이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언제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기도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말하지 말라. 그 반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편 141편 1절 2절 여기 가서 보면 기도의 비밀 아니면 비결은 마음을 먼저 예비하는 거다. 성경 말씀을 읽고 아니면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고 성경 말씀 마음속에 있는 걸 기억을 하고 그리고 마음을 예비하고 맑은 정신으로 한두 마디를 해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러냐? 마음에 있는 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예배 이렇게 드리고 할 때 앞에 나와서 이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일반 교회 같으면 뭐 주여 삼창이다 뭐 해갖고 하면 그냥 누구에게 뒤질세라 엄청 소리 질르잖아요. 그게 기도쇼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쇼. 이거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골방이라는 게 꼭 뭐 옷장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공간에서 입을 열어서 기도해도 좋고 마음으로 기도해도 좋고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11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 탈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를 매일 먹으니까 실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고기를 좀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리석게도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런 음식을 이제 회상하기 시작했어요. 5절 6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건 만나밖에 없다. 이 푸석푸석하고 이것밖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한번 나중에 계기가 돼서 한번 같이 이집트 이렇게 해서 시내 광야 이렇게 지나오면 이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긴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쏟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불평하는 말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고기를 가져다 주시잖아요. 고기,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기를 먹었는데 이 고기가 이빨사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셔갖고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있어 그들이 씹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백성을 향해 타올라 주께서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으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이렇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무더기 된 많은 백성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좀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성급하게 경솔하게 이렇게 내놓으니까 그 기도가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급하게 말하고 충동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우리의 성향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말수를 좀 적게 해야 된다. 이건 특별히 기도와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물론 평상시에도 말수가 적은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문맥이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그런 그 문맥이에요. 아 그러니까 기도를 짧게 하면 무조건 좋다. 제가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쓸데없이 길게 늘어놓고 뭐 밤새도록 방언으로 했다 그러고 이거 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알리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많은 꿈을 꿔요. 사실 저는 이렇게 꿈을 꾸지 않습니다. 여태 살면서 꿈이라는 걸 거의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낮에 성급하게 많은 결정을 내리고 그냥 급하게 막 하면 밤에 그 일이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잔다는 그래서 꿈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도 꿈 얘기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일반 교회 가면 꿈에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꿈에 뭐가 나타났다 그러고 이게 다 헛된 일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또 다른 계시를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예, 아주 성경은 아주 깨끗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그런 일 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가서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이제 섬겼는데 저는 이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굉장한 기도를 드리잖아요. 세리는 어떻게 해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내려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말고 진로 승부하려고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글쎄 우리 사랑침례교회 저 목사는 양으로 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승부 보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성경 전체적인 맥락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탑픽은 4절에서 7절 하나님께 이제 서원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성경 가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서원을 하라고 요구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요구하지 않아요. 서원은 혼을 속박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겠으니 이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혼을 속박하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맹세로 서약하는 걸 그걸 서원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걸 요구하냐?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서원하는 거를 하나님이 허용을 하세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어요. 민수기 30장, 신명기 23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나와 있고 신약성경에도 사도행전 18장 18절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갱그레학을 지나가면서 갱그레에서 자기가 서원한 게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걸 보면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할 수 있다. 그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이 서원을 하면서 두 가지 실수가 이제 생긴다는 거죠. 하나는 지키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서원을 하는 거예요. 지키려는 마음이 없어요. 네, 그런데 뭐 가족들에게나 아니면 누구에게나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속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두 번째 실수는 뭐냐? 서원을 하고 언제까지 무슨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제때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끌면서 속박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시간만 가기만 계속 기다리는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5절에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6절 내 입이 내 육체를 죄짓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서원했는데 이게 지킬 마음이 전혀 없고 그 질질 끌려고만 하면 그러면 내 육체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입을 열어갖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천사 앞에서 그것은 실수였다 하고 말하지 말라. 어째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인해 분노하사 내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여기 나와있는 천사는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이렇게 이 사람이 행한 그와 같은 그 서원, 그 서원의 희생물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 앞에 이거를 들어 올리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천사, 그런 의미의 천사로도 볼 수가 있고 천사는 원래 뭐 하는 거냐 하면 메신저예요. 이렇게 하나님이나 누구를 이렇게 보내면은 그럼 그 일을 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그런 존재를 천사라고 표현해요. 그럼 여러분 서원을 이행하려고 하면 뭘 하겠습니다 하면은 희생예물 가지고 어디로 가겠어요? 제사장이 있는 성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제사장이 천사의 역할을 한다. 그럼 제사장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소원하는 거를. 한나가 엘리 제사장 앞에서 소원하는 거, 그런 경우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알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렇죠? 들었으니까 갖고 오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소원한 것 자체가 너에게 저주가 된다. 하나님이 오히려 너를 책망하고 내가 행한 일, 이거를 저주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이기 때문에 소원을 하고 하지 못할 수 있어요. 지키지 못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속중심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소원을 했는데 못 지키는 경우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할 수도 없는 거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미 속중심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은 속중심을 보시는 두려운 분이다. 이거를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게 되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어다. 그래서 꿈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중얼중얼대고 밤새 기도한다 그러고 정상생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6시간이고 7시간이고 잠을 자야 그 다음날 나가서 정상 생활을 할 텐데 밤새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러고 무릎 꿇고 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정상 생활이 안 되잖아요. 사회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공간 전체에서 가장 리즈너블,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런 분이다. 그런 분이 보실 때 내가 성경 읽는 거 하고 기도 드리는 거 하고 생활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게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을 하라고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러한 예배, 그릇된 예배와 그 다음에 올바른 예배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9절에는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라. 8절, 9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어느 지방에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과 폭력으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을 보거든 그 일에 놀라지 말라. 이는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분께서 그것을 주목하시며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또한 땅이 내는 이익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니 왕 자신도 밭에서 나는 것으로 섬김을 받느니라. 자, 이제 성전을 떠나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있는 이런 정부 건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우리 요새 많이 보잖아요. 공무원들 비리니 이런 것들. 국회의원이다 뭐 해갖고 뇌물 받고 뭐 시장하고 무슨 도지사하고 해서 수천억을 갖다 다 시민들에게 원래 돌려줘야 될 그런 돈을 돈 조금 내놓고는 그냥 그 몇 사람이 다 나눠 갖고 한 이런 일들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부 건물에 가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걸 가서 본 거예요. 그 안에 엄청난 부패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압제당하는 거 이미 우리가 3장 16에서 17절, 4장 1절에서 3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솔로몬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형 비리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무언가 뭐 인가도 내주고 하는 그런 모든 일 이거 할 수 있는 이 도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직무 수행자들 공무를 수행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레위기 19장 15절 신명기 24장 17절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이미 기록을 해놓았는데도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다 그래서 놀라지 마라. 왜 그래요?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어디에 가나 그런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행을 승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발견이 되면 반드시 적합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이 워낙 부패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어디서나 발생한다는 거 이것을 보고 놀라지 말라. 미국에서도 발생하고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거기서 공무원을 이렇게 모집하고 그랬으니 그 당시 무슨 성경 시험도 보고 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율법 시험도 다 보고 그러고선 공무원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압제가 이루어지고 학대가 이루어지고 폭정이 이루어지고 권력형 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그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인간 사회가 그런 거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거기 때문에 놀라진 마라. 다만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은 조금 난해 구절이에요. 왜 갑자기 이게 나오는가? 땅이 내는 이익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니 왕 자신도 밭에서 나는 것으로 섬김을 받는다. 전반적인 의미는 무슨 뜻이냐? 이런 부패, 타락, 이런 비리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직이 갖추어진 그런 정부, 그 다음에 통치자가 있는 것이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운영이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심지어 왕까지도 그 땅에서 나는 그와 같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정부가 질서를 유지해주고 그렇죠. 아무리 비리가 있어도 어쨌든 지금 질서 유지하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화물연 대니 뭐냐 하는 거 다 잡아놓잖아요. 그럼 뭐 윤석열 정부에 비리가 없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부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저거 어떻게 저 노조하고 가서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왕까지도 이와 같이 잘 조직이 된 이런 정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왕까지도 땅에서 나는 것으로 섬김을 받고 평안을 누리며 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0절에서 이제 17절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 재물, 이런 것들에 대한 허상을 깨야 된다. 이미 2장 1절에서 11절에서 솔로몬이 재물이라는 게 헛되다. 정말 이걸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가서 보면 그렇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먼저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가지면 만족한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자기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신으로 그렇게 이제 여겨요. 돈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거의 모든 걸 다 희생을 해요. 재물을 얻고는 이제 됐구나. 그래서 이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안도감을 이제 느끼는데 실제로 성경과 그다음에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돈으로 다 모든 거 만족감 얻을 수 있으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 오히려 탐욕의 노예가 된다고 성경과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어리석은 부자가 땅에서 많은 소출이 났잖아요. 그걸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더 많이 뭘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창고를 짓고 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혼을 데리고 가면 이게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대다수 이제 목사들이 돈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도 이렇게 설교 주제로 돈 이야기는 별로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때는 그 안에 돈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것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왜 그러냐? 성경이 돈에 대해서 매우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 안에 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많이 나오면 거기에 상응하게 목사가 돈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돈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런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가 우리를 망치는 건 돈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거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거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두 개로 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러면 파멸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 버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돈 없으면 특히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노후를 준비하고 하는 거 아주 현명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탐욕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 없이 교회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돈이 없는데 하나님 위해서 큰 일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조그만 교회, 8명, 뭐 9명 모이는 교회부터 지금 1,000명이 모이는 이런 교회까지 쭉 이렇게 교회를 14년, 15년 하면서 이렇게 교회 사이즈가 이렇게 변경되는 걸 이렇게 눈으로 봤어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제가 잘 되고 끈끈하고 성도들이 자주 모이고, 그렇죠? 예.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모일 때는 삼계탕을 그냥 많이 먹었잖아요. 라면 해서 계란 넣고. 그리고 그냥 가서 9시구까지 그냥 뭐 10명 이렇게 20명 그냥 모여갖고 그렇게 즐겁게 이렇게 지냈어요. 지금 1,000명이 되니까 그렇게 친밀함은 느낄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대신에 지금은 우리가 미디어 선교니 뭐니 해서 1년에 몇 억씩을 갖다 쏟아붓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커패시티, 용량이 된 거예요. 10명짜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아, 이게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 뭐 중간 교회, 큰 교회 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이렇게 주는 거구나. 크게 또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재정이 넉넉하고 이렇게 하니까 쏟아 부을 수 있잖아요. 앞날의 열매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스타디 성경 이런 거 해서 무료로 목사님들에게 지금 다 배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한 6,200부, 1년 동안에 6,200부 저희가 무슨 광고하거나 특별한 거 없이 다 목사님들이 다 스스로 전화해서 본인들 교회 목사라고 하는 거 다 증명을 하고 그러고서는 우리가 다 체크하고 해서 다 보내줬거든요. 1년 동안 6,200부를 그렇게 보낸 거예요. 이게 10명짜리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왜 그런 일을 해요? 앞날에 열매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선한 일이다. 목사님들의 목회에 도움이 되길 원한다. 진정으로.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성경을 참조해 가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강해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개역 성경을 써도 잘못되는 그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성경이 올바르게 된 게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서 참조하시라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선한 그런 일들을 교회가 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한 15년 동안 교회를 하면서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허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 11절에 있는 겁니다. 재물이 늘어나면 그것을 먹는 자들도 느나니 그것의 소유자들이 자기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 외에 무엇이 그들에게 좋으리요. 돈으로 이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돈이 있어야만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돈이 만병통치약이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이재용 회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물이 늘어나면 그것을 먹는 자들도 늘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늘어나면 뭐 본인이 그거 다 먹는 거 아니고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먹고 있구나. 이재용 회장이 다 그거 다 돈 먹는 거 아니잖아요. 가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예. 그러니까 돈으로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내가 세워놓은 거 가지고, 내가 세운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하고선 저 사람들이 즐겁게 먹고 있는구나. 그거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거 없다. 세 번째 허상이 있어요. 12절에 수고하는 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을 달게 자지만 부자는 풍요로움으로 잠들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그러면 잠 잘 자고 평안할 거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없고 해서 열심히 나가서 노동하고 이런 사람이 밤에 푹 잠을 자고 그렇지 않고 이재용 회장이니 뭐 대통령이니 뭐 해갖고 뭐 엄청난 거 이거 쥐고 있는 사람은 밤에 잠 못 자요. 밤에 잠을 어떻게 자요? 대통령 한번 돼보세요. 이번에 이태원 사고 이런 거 나오고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사고 한번 나고 나면 밤에 잠 자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돈이 많고 뭐 재물이 많고 그다음에 명예가 많고 권력이 많으면 그러면 평안하겠거니.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것도 하나의 허상이다. 예, 그다음에 13에서 17절 예, 뭐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냐. 내가 해 아래서 본 고통스러운 악이 있는데 그것은 곧 소유자들 위해 간직된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거다. 돈이 나에게 안전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엄청 모으는데 실제로 그게 해악이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재물은 악한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나니 잘못된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여러분 로또 해갖고 수십억 벌고 그랬다는 사람들 나중에 말로가 어떤 거 많이 들어보시죠? 그렇죠? 예, 그냥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피폐하게 삶이 변한다. 예. 그가 아들은 낳았지만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 나눠줄 유산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었는데도.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왔을 때처럼 온 그대로 벌거벗은 채 돌아가며 자기 수고의 산물 중에서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고통스러운 악이다. 지금 모든 면에서 그가 온 그대로 그렇게 가리니 바람을 얻으려고 수고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돈을 모으고 전혀 쓰지 않는 구두쇠. 이것도 지금 문제고 잘못된 투자를 해서 재물을 다 허비하고 심지어 아이들에게 돈 한 푼 유산으로 남겨주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안전, 돈이 안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허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거 보면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솔로몬은 가난한 걸 좋아하고 부유한 건 나쁘다고 생각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 솔로몬이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더 낫다 그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잠언 가서 보시면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주시기를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거는 이제 솔로몬의 잠언은 아니지만 어쨌든 잠언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내가 배불러서 돈이 너무 많으면 주님을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 그렇죠? 이렇게 할까 염려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들 가운데 하나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재산 많은 사람, 명예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린 사람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부하게 돼. 어느 면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한다.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하면 그럼 하나님을 잊는다는 사람이 도둑질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잠언 또 이런 데 가서 보면 솔로몬이 이게 좋고 저게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 돈이 많든지 적든지 돈을 사랑하는 탐욕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걸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소유를 가지고 이제 살고 있어요. 어느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과거에 이제 여인숙에 가서 보면 이게 침대가 있는 방이 있고 침대가 없는 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침대가 있는 방은 돈을 많이 준 사람이 이제 들어가고 침대가 없는 방은 돈이 없는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자는 거죠. 자, 그래서 침대가 없는 나머지 사람들은 바닥에 몸을 눕히고도 침대에 누운 사람들처럼 몸이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침대 돈을 내고 사는 사람은 뭐 말도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편안하게 이제 산단 말이에요. 근데 몸이 고달프죠. 이거 걸어서 그냥 이거 와서, 그리고 이제 쓰러져서 자는 건데, 둘 다 곤하게 잠을 잔다는 거예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모두가 똑같이 일어나는데 여인숙을 떠날 때 가만히 보면 다 자기 소지품만 가지고 간다. 똑같다는 거예요. 침대에서 잔 사람이나 이 땅바닥에서 잔 사람이나.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일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를 소유한 사람들도 세상적인 편안함이나 부가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에서 행해왔던 것들만 그것만 챙겨가지고 여인숙 같은 이 세상을 떠나는 거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제안하는 내용이 있어요. 18절에서 20절 내가 지금까지 본 것에 주목할지어다. 자, 솔로몬이 이제 1차적으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인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생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로 얻은 좋은 것을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성실하게 일하고 그렇죠 여가를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이게 진짜 행복한 그런 삶이다. 하나님께서 또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셨고 또 그것을 먹고 자기 몫을 취하며 자기 수고의 산물을 기뻐할 능력을 그에게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노력을 많이 해도 결국 행복을 누리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누리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 이게 행복한 사람이다. 20절 가서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에게 응답하심으로 그가 자기 삶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지나온 어려움 이런 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행복을 누리면 그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이번 주에 뜻하지 않게 거의 1년 만에 월요일, 화요일 이제 좀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가서 이틀 동안 하루 2만 보씩 이제 초하고 이제 걷고 그리고 어떻게 저는 이렇게 목욕탕 이런 데 뜨거운 데는 잘 못 들어가요. 한 1분 있으면 나와야지 이렇게 못 해요. 근데 거기 가니까 노천 뭐 온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딱 40도고 요 위는 1도 이렇게 돼서 하니까 시원하더라. 그래서 막 물을 축이고 그래서 했는데 그 결과에 이렇게 감기가 또 걸려갖고 그래갖고 이렇게 좀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또 갔다 와서 그 다음날은 아스팔트에서 그냥 빙판에서 미끄러져갖고 말 그대로 뇌진탕 걸릴 뻔했어요. 1년 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빙판에서. 그런데 그냥 감사해요.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이게 인생인 것 같다.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이게 인간이 이렇게 펄펄 나르고 뭐 하루에 2만 보 걷고 왔는데 그 다음날은 빙판에 다 쓰러져갖고 그냥 넓어져갖고 안경이 다 날아가고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해요. 겨우 일어나서. 그래 다치지 않았어요. 지난해는 크게 여기 다쳤는데 올해는 다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그에게 응답하시니까 그가 자기 삶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고 뭐 이런 거 있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정말 이번 주에는 제가 유튜브 이렇게 듣고 다니면서 찬송을 듣고 그러면서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는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정말 크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거든 다시 한번 5장 18절 19절 20절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아내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손자 손녀들과 함께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시간을 지내고 여가를 보내고 휴가를 보내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요 근래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선물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